하나님 나라와 시험이라는 관계를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네 번째 우리가 주일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래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어두운 나라가 계속 공존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만물의 출발이 계시록에 완성이 되어 있고 그 계시록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시고 그러나 이 어둠의 세력은 어둠의 나라는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간에 저희들이 언제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빼앗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 이 트렌드에 빠져서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어 있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이 지나가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시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도대체 우리 삶 속에 시험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이 시험의 관계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시험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보시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쩌면은 이 시험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비윤리적인 일을 요구하시느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은 제정신이냐? 그렇죠. 아니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비윤리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도 그런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냐? 사실은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공격하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가 보시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한두 번 정도는 이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이 나오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알 듯도 말 듯도 하다. 하나님은 무섭다. 그런 생각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하실 때도 은연 중에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오해하지 않고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죄사함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모든 죄인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이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걸 예표적인 사건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내용을 많이들 아시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당시에 살던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익숙했던 자식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끝까지 자식을 바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건지시고 오히려 대신 다른 숫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입니다. 그냥 그랬으면 어떻겠니 하는 제안이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9장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는 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하는 자는 그 일에 대가가 있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의 목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고를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의 목숨을 함부로 취해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을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정도의 시험은 아니어도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유혹해요. 사단은 사람을 유혹해서 인생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유혹받은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무너뜨립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시험이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하고 하나님의 시험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순종할 때 납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따가 생각을 해 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배경으로 창세기 22장에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 전체 그 사건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여기 시험해 보셨다 그랬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런 일은 무슨 일일까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따라 생활한 세월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던 그때부터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이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이에요. 이런 일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따라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우르라는 곳은 도시 문명이 커다란 곳이었어요. 엄청난 도시 문명을 자랑했던 곳입니다. 거기는 상당한 그런 발달된 그런 문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서 커다란 비즈니스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보급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큰 도시 속에서 그 모든 그런 상권 속에서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그 네트워킹 속에 그 빅 패밀리였어요. 그 가족들이 다 거기에 힘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떠나야 하는 이유를 기억을 하시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냥 떠나봐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떠나야만 했던 것은 그 우르라는 어둠의 나라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다란 사건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던 사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에게 가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하죠. 그래야지 우리도 후사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건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단과 생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왜 떠나보내도록 했을까요?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이어지는 것은 사람의 수단과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힘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힘이요 사람의 방법이라고 하셨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스마엘과 하갈이 떠나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불러내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걸치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활 방식들, 생활 습관들, 즉 세상에서 배워오고 걸쳐 입었던 라이프 스타일들을 하나하나 벗겨내 가셨습니다. 어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유형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들이 있어요. 성도님도 또 성도님 바로 옆에 계신 분도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회에서 익숙해졌던 라이프 스타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 다음에는 그 라이프 스타일들을 벗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벗겨내기 시작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과정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같은 과정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새로운 인생 좌표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그 인생에 새로운 그런 목표가 있고 우리가 서야 할 곳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동시에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이디 카드를 만들잖아요. 그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증명하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에게는 뉴 아이덴티티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 아이덴티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복잡한 말 같지만은요 참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 이런 진리를 아주 간단하게 아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잘 아시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 혼란스러운 속에서 그들도 자꾸만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래야지 살아, 이래야지 생존해, 이런 경우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얘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만 너무도 기뻐요. 너무도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구나. 지긋지긋했던 그 옛날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흙매고 살았던 어떤 세상의 그 그림자, 그냥 누더기 같은 거를 덜치고 라이프스타일이라고 고집했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옛것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옛것은 지나가고 있어요도 아니에요.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옛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새것이 된 거예요. 옛것과 새것이 같이 혼조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혼합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혼방이 아니에요. 그래야 새것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새것이라는 것은 옛것과 새것이 그냥 이렇게 믹스업 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새로운 거예요. 그 어둠의 나라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에 따라 하나님 나라 주인인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 삶, 그런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려서 이 축복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요. 축복이 요즘 많은 교회들이 축복을 얘기할 때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 많이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우리가 병 낫고 또 물질이 안정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성공하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려고 하면 그런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치면서 놓쳐도 되는 것들 가지고 이 세상 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찾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피의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재물이 있게 재물을 바치라 하셨고, 재물을 두 동강이를 내고 피가 흐르는 그런 재물들, 커다란 송아지, 그 한 송아지를 뚝 잘라가지고 반을 쪼개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는 그와 같은 제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누가 지나가요? 피의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게 그 당시에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피의 언약, 생명을 흘리면서 이 언약은 목숨을 걸고 맺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생명 피의 언약을 하나님 어떻게 지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신 생명을 주시는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시며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죠? 아브라함 그때 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잠자더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의 언약을 사람이 잘 지키겠다고 해서 맹세해서 잘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생명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수혜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존재가 못 돼요. 언제나 무너져요.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무조건적인 생명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믿고 믿음의 자손이 되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약속을 잘 따르면 내가 더해주는 것들이 있다 하셨어요. 그게 축복들이에요. 그 축복은 어떻게 되느냐면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러가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행복하도록 불러주시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렇듯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믿는 자녀들인 우리 신도들 모두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들 순종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바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옛것들을 벗겨나가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은 옛날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 패턴 가지고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얻어낼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대상을 통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어.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죽박죽이 된 그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노력해서 얻어내는 그런 것들도 크리스천들도 그걸 얻어내는 건데 방법이 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아는 방법을 하는 거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흔들어 대가지고 똑같은 거 얻어내는 거다.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빚어가 주시는 과정이에요. 빚어가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 중간에 시험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벗겨내시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에콰도르 인디언들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25인가 그때 순교했어요. 오래전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가 21살 때 그의 저널에 영적인 일기 그러니까 저널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는 못한다. 절대 복종은 평생 진행되는 훈련이다. 몇 살 때 이걸 적었다고요? 21살 때. 우리 청년들을 볼 때 You are too young to know anything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이 알 수 있어요. 이 신앙의 지혜라는 것은 나이에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이 경건한 삶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지내도록 우리는 많이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절대 복종 평생 진행되는 훈련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그 훈련 받은 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요. 1절을 이제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1절 보시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겨내 가시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는 일이에요. 그 왜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까요? 절대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representative 된 대표자로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일을 또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덜 우리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덜 기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피의 언약을 맺으신 주님은 우리와도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아들까지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며 그 언약을 우리와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덜 요구하시겠어요? 덜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뭐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굴 보실까요? 예수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어떻게 보면 너무도 큰 그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삶이. 그래서 누가 오셨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사는 만큼, 우리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가 살면 돼요. 우리가 갑자기 짐의 엘리엇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평생 진행되는 훈련에 우리는 진지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생각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바른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들 전부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요, 진짜 흔들려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것 같으세요? 지진이 일어나면 땅에 붙어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지진이 그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막 갈라지고요. 이게 분명히 벽이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죠? 벽이 갈라져요. 무너집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요. 내가 서 있는 곳을 나는 자신 있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지진입니다. 어느 나라의 지진이 몰도바였나요? 모로코. 모로코의 지진이 바로 어젠가에 그제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강도 6.8. 거기에 제가 그 스냅샷 같은 걸 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하다가 오! 한 다음에 반응이요, 그 두려움이에요. 아! 비명이에요. 어디를 피해요? 그런데 다 흔들리는데 자기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딘가 나가는데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에요. 피할 것이 없어요. 그 지진이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붙어있고 우리가 고정시켜 놨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 내가 옛날 잘 붙여놨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붙어있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누가 그거 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영적 지진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닌 하나님께 든 믿음, 그 신념이 옛것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 아, 새것이 되었도다. 더욱더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죠? 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예전식으로 내가 붙여놓은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흔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거 쓰러져야, 그거 떨어져야 다음에는 새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난 옛날 거 좋아요라고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일이에요. 변화를 위한 영적인 경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은 시험이 있어요. 왜요? 모든 불순물을, 그리고 모든 예전에 살던 라이프 패턴을 벗겨버리셔야 하거든요. 그때 새로운 빛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새롭게 일어나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붙어있는 어떤 자리를 흔드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에 붙어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은 그러한 것과 다 무관하게 있게 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삭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있게 되었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은 가슴에 새기고 새기고 새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이삭도 살고 또 이삭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계속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좋든 싫든 우리는 누구인가 리더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나 혼자서 꽁꽁 골방 속에 숨어서 살지 못하잖아요. 내가 한마디 말하고요, 내가 한 가지 행동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누군가에게 나는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홀로 생명과 참된 복의 주인이시고 보존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장래를 보고 살 수 있는 것, 장래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봐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순종은 어떻게 배울 수 있죠? 그렇게 순종이 소중한 것이라면, 신념과 순종에서 이 순종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순종은 어느 순간에 배울 수 있냐면 이런 순간이에요. 어려운 순간에. 그래서 순종은 자신을 포기하기 어려운 순간에 배울 수 있어요. 포기하기 쉬운 일을 통해서는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3절부터 이렇게 보시죠. 3절 22장, 창세기 22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했을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로 함께 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자, 하나님께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피크닉 가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게 낫지, 자식을 제물로 바치길 편하게 여기면서 그 길을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아이가 아플 때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그토록 애틋하게 여겼던 자식이었어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된 줄 알면서 이삭을 볼 때마다 참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희생제물이 되면 그가 알던 모든 장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생각에 갈피가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골몰하게 생각해 보신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그런데 생각에 실마리가 어떻게 풀리질 않죠.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강하게 올 때가 언제냐면 뭔가 내가 순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기 어려운 순간, 그래서 골몰하는 거예요. 포기하기 쉬면 생각이 골몰하지 않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그렇게 골몰하게 생각에 갈피가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심은 축복임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는 순종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너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커피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한다 하셨으면 순종하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커피 아이스크림이 하나님? 나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데. 염려 없죠. 너무 쉽죠. 맨 순종합니다. 뭐 잘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순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성장시키지 않아요. 순종은요, 따르기 정말 어려운 순간 자신을 내려놓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일을 단지 제물 바치는 일로 보지 않았어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이거예요. 순종을 이렇게 택하는데 물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보면 순종을 우리가 택하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귀한 성숙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세요. 순종을 택하는 아브라함의 축복된 마음에는 첫 번째 예배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로 함께 돌아올 것이다. 예배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일을 단지 그냥 제물 바치는 어떤 그런 하나의 행동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하러가 하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배로 봤어요. 자,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은 우리 자신에게서 떠나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에 자꾸만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해 있다면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서 지금 주섬주섬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과 이삭만 보고 그 두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럴 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약속,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드리니 이제는 순종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삭이 물어요. 여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이삭을 주시고 그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자손들이 있도록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사람의 약속이나 말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전능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약속을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신실하게 해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왜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신 이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게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천천히 스크린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속에 있었던 존재이기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았던 것처럼 부활의 은혜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크레딧을 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내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도님 정말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 브루스 올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브로코라고 이제 그렇게 인디안 원주민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선교사로 19살 때 그분은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콜롬비아 있죠. 남미의 콜롬비아. 거기 뭐 드럭 카르텔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근데 그 오래전에 그 남미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지금 평생 지내고 지금 콜롬비아의 시민이에요. 그분은 미네소타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부름 받고 청소년 때 하나님 부름 받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가 이제 초창기에 인디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는 이 이 성경에 언어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쓰는 단어에서 뭔가 비슷한 거를 가져와서 번역을 하게 되잖아요. 성경 번역을 할 때 그렇게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디안들이 쓰는 말 중에 믿음으로 바꿔서 쓰게 된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저쪽을 서로 단단하게 묶는다는 뜻의 말이 돼요. 뜻의 말이 되는 거예요. 타이링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왜 그런 말이 인디안들에게는 생겨났었냐면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아주 급물살이 흐르는 강이 있대요. 근데 그걸 건너야지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을 묶는 거예요. 단단한 줄을 묶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붙잡고선 가야 되는 거예요. 잘 묶어져 있어야 되죠. 느슨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냥 흘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잘 묶어져 있고 여기서 저기를 연결시키는 것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를 믿음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아 서로 붙들고 있는 거.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붙들고 있는 게 내가 신뢰할 수 없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발걸음 옮기겠어요? 위험한데? 그러나 우리가 확신한다면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해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혼방을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것저것 그냥 막 믹스업 시켜가지고 살아가도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예. 여러분들 점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인 세상,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무슨 그 파라피노미나 아닌가요? 그런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은 급증했다고 그래요. 요즘에 급증했어요. 그 대신에 사단의 존재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급격히 줄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이 대적이 있다는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재수 있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재수 없는 거 이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각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도 영적인 어떤 그런 현상 같은 거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저 직종을 이제 점쟁이로 바꾸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막 얘기 듣고 그러는 거. 그게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제 말씀드리는 의도를 꼭 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아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란 존재 그냥 가가지고 흔들어 대가지고 더 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서 무슨 밴딩 머신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을 주셨어요.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여기서 끊는 묶어내는 그런 믿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순결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순결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까지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그 말씀, 또한 전능하시기에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받고 살고 있으니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 분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